신명기 21번 메시지 율법을 다시 들려줌 14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일, 즉 이스라엘 자손이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는 것과 포로들 중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장자의 권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는 것에 관하여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며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들보다 많은 말과 병거와 민중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은 말과 병거와 민중이 그들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승리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말함.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전능하신 분이 그들과 함께 싸우고 계심으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말함.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유사들이 백성에게 처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라고 강요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누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는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해서였습니다. 만일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는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해서였습니다. 누가 여자와 약혼하고 그녀를 취하지 못했다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는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해서였습니다. 새집이나 포도원을 가졌거나 약혼한 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사들이 또 백성에게 말함. 8절에 따르면 유사들은 백성에게 또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한 자가 남아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군대는 더욱 강하고 사기는 더욱 높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대의 편성은 이것의 한 예입니다. 유사들이 군대의 장관들을 세움. 유사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정당한 질서와 정당한 순서로 행해졌음을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싸우려고 성읍으로 나아가며 그 성의 평화를 선언함. 백성이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회답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온 성읍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을 바치고 섬기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포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손에 붙여진 성읍 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탈취물로 취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이시면 그들은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의 누림을 위한 탈취물로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마귀적인 실행들은 그 실행들에 참가하는 자들을 죽임으로써 근절되어야 했습니다. 어느 성읍을 포위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먹을 것이 되는 나무들을 작벌하지 않음. 이스라엘 자손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쳐서 취하려 할 때 먹을 것이 되는 나무들은 작벌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먹을 것이 되지 못하는 나무들만 작벌해서 그들과 싸우는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써야 했습니다. 포로들 중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관하여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는 포로들 중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포로들 중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자 할 때에는 그녀를 그의 집안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야 했으며 그녀의 포로의 의복은 벗겨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통곡해야 했습니다.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은 그녀와 결혼하여 그녀의 남편이 되어야 했고 그녀는 그에게 아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마음대로 가게 하며 결코 돈을 받고 팔거나 종으로 부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루심은 공정하고 매우 자비롭습니다. 장자의 권리에 관하여 신명기 21장 15절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가 된 경우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가 그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는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아야 했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그의 소유에서 두 몫을 주어야 했는데 이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그의 기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관상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싸움과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장자권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싸움과 장자권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싸움에 의해서만 우리의 장자권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움에 의해 우리의 장자권을 보존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마치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잃은 것처럼 우리의 장자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를 염려하기 때문이거나 두렵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자들은 승리를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약탈물, 탈취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므로 그들의 장자권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자권을 보존하기 위해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싸울 힘이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리라는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적들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싸워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싸우는 자들이 아닌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적들이 패배하면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을 위해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의 원칙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 발견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자신에 의해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우리는 이 의무를 자신에 의해 이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서만 우리의 싸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싸우도록 정하셨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취하며 그분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에 의해 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내게 내 힘이나 능력으로 나를 위해 뭔가 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을 나에 의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내게 믿음 두기를, 나를 신뢰하기를 배우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나는 내가 단지 나의 운행에 참여하기를 원할 뿐이다. 나는 어떤 것을 사람 안에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이 나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나와 협력한다면 나는 내가 하고자 갈망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주님에 의해서 하는 것, 이것이 그분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속에는 악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선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 의해 행하고 수행하려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갈망은 그 멋진 외양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을 갖기 위해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된 생명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명철하고 우리의 사랑이 균형 잡혀 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그분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와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분명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개가 새를 표현할 수 없듯이 우리의 창조된 생명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은 생명주는 영으로 실현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 사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생명에 의해 산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옛 생명을 신뢰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옛 생명의 개선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게 말해줄 필요는 없다. 나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단지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너는 죽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네게 또 다른 생명을 준 것이다. 왜 너는 내가 네게 준 이 새 생명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 나는 나를 포함하여 우리 중 누구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지를 알고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자신의 맞추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옛 생명의 개선에 관하여 어리석은 가증한 방식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를 드러내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 공급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것에 분명할지는 모르지만 이 지식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명에 의해 사는 대신 우리는 옛 생명으로 돌이켜 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개선하도록 도와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번 메시지에서 다룬 점들, 특히 싸움에 관한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자신의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에 관한 염려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은 군대에 들어가 싸우러 나가도록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군대이지만 모든 사람이 싸움에 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움에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속박도 없는 자들만이 싸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싸우고 계신 분은 내가 신뢰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신뢰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의 갈망으로 취하며 주님, 나는 당신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갈망을 이행하는 데 있어 나는 내 자신 안에 어떤 신뢰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내 자신 안에 어떤 신뢰도 갖지 않으며 당신의 갈망을 성취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당신을 나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취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